같이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바르게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들, 여기에 모인 사랑하들을 사랑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앉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바르게 잘 듣고 깨닫고 또 믿을 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 행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의 선생님이 되셔서 지도하심을 믿사오니 지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독교 윤리의 한 부분,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제4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수주일 좀 생각했고 이어서 의식법 전반 절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11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시대의 구약의 율법들은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들이며 영속적입니다. 재판법은 이스라엘 사회의 민법, 상법, 형법 같은 사회법이며 오늘날 각 나라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의식법은 할례, 성막제도, 제사, 절기, 음식, 정결, 십일조 등에 대한 법입니다. 의식법은 1차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며 도덕법과 재판법에 의해 드러난 죄를 씻는 방법을 보입니다. 의식법은 또한 도덕적 교훈도 줍니다. 예를 들어 할례는 성결과 순종을 교훈하며 제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교제와 감사의 삶을 교훈합니다. 절기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교훈하며 정부정의 음식에 관한 법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교훈하며 십일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교훈합니다. 의식법이 보이는 도덕적 교훈들은 신약시대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으라, 눈의 할례,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할례를 받아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그와 교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겨야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소득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한 일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법 자체는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고 신약 성도를 속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의 의식법의 의무 아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절은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의식법을 포함해 율법 제도의 폐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전엣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그 사실을 율법 제도의 완성 혹은 폐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들의 서신 사도 바울 서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수 주일 안식일 계명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또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의식법의 폐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법이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안식일들 원문의 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혹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의식법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 법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예표, 상징이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따라서 그것은 의식법 자체는 폐지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잘 새겨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4장 5절 6절도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전통사본에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음식법과 절기법에 대한 말씀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명령된 바라고 주장한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 종파 중에 그런 주장하는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든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주장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유월절만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고 열 가지 절기들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그뿐 아니라 할례와 제사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만 지키지 말고 다 지키시지요. 다 지켜야지요. 왜 유월절만 지켜야 된다고 말하시오? 그 말이죠. 또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절기 전체를 제사제도 전체를 모든 음식 정결 부정결의 법 전체를 우리가 다 이제는 지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인들을 미혹하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오늘 안 지키고 있으니까 잘못이다, 안식교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제7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 지키니까 다 짐승의 표를 받은 멸망할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 가지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제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결 부정결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읽고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해석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에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그것들이 성경에 명령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와 유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탄절 근원을 따지고 부활절 근원을 따져서 오늘날 부활절 지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견해를 가지는 자도 보았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도 더욱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견해를 가진 개혁자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유익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날을, 그 날이 정확하게 부활의 날이든 아니든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탄의 날이 그것이 성탄절이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런 점이 아니고, 그것은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추수감사절도 가을철에 하는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구약의 맥추절이나 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의 그런 절기의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이런 신학적인 이해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지 그렇지 못한 글들,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것도 유력한 그런 교단의 신문에서 그런 글들을 쓰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성탄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은 교회가 스스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절기들을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지킬 것이 있느냐 하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런 견해를 가진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약 아래서는 자유함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 매이지 않고 자유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색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귀히 존중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십일조의 조라는, 십일조하는 조라는 말은, 한자 말은 세금 조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지라는 조자입니다. 십일조의 우리말의 조는 가지. 그러면 십일조라는 말은 단순히 열 개 중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열 개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기를 명령하셨듯이, 안식일을 엄격한 그런 법이지요.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로 죽이라, 죽임을 당하라, 사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법이죠. 십일조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읽었었던가요? 말라기서에 보면 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도적이라고 표현했으니 얼마나 엄격한 것입니까? 십일조 내지 않으면 도적이라고 말씀한 정도로 엄격한 법입니다. 신약시대에 성수주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구별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수주일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하듯이 십일조는 여전히 헌금, 즉 물질의 구별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고 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치우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십일조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일이나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11조의 최초의 언급이죠. 14장 20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에서 언급되었지만은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창세기 28장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십일조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자원에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드리고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고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십일조인데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십일조의 율법의 내용은 레위기 27장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곡식 추수하면 그 중에 10분의 1, 또 과일들을 다 거두면 그 중에 10분의 1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고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것은 소나 양의 새끼들을 가르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데 열 번째마다 하나 둘 셋 넷 다 통과하고 열째 너는 11조 띄워놓고 또 통과 통과 하나 둘 셋 넷 또 열째 하면 너는 11조 그렇게 통과하는 막대기 아래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걸 고를 여지가 없이 딱딱 10분의 1씩 띄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십일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의 중요한 제도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농사할 밭이나 목축할 가축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소득의 십일조는 일반 백성들은 다 밭도 있고 또 양과 소와 같은 그런 목축할 짐승들이 있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소득의 십일조, 그들이 밭에 곡식의 수확의 10분의 1, 또 그런 양과 소의 그런 또 새끼 낳으면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고 바치면 그것은 성막과 성전 봉사의 일에 전념하였던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득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레위 사람들은 따로 기업이 없고 십일조가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기업으로 주시고 레위인들의 십일조는 그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분의 1을 받아서 그중에 또 십일조를 띄어서 자기네들은 그 기업 소득이니까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제사와 성막 봉사의 일에 전심전력해 하였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매년 11조 외에 말린 것 같은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건 우리 구제의 십일조라고 표현하는 십일조 규례인데 그것은 매 3년마다 또 매년 하는 십일조 외에 십일조를 또 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십일조를 가지고 그것은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들, 레위인들에게는 이미 매년 십일조가 있는데도 또 그들에게는 그 외에 아마 또 십일조를 가지고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 같고, 객과 과와 과부들, 어려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소에 일반 십일조 가지고는 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죠. 십일조는 레위인들에게만 주는 거지만은,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십일조는 구제의 십일조로, 그 십일조를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정처 없는 사람들, 경제적 안정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소외계층의 사람들, 어려운 구제 대상의 사람들에게 공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참 좋은 법이죠. 좋은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배려, 많이 배려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을 듯 합니다. 물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십일조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지적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 그것은 그들이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십일조 없이 그냥 조금 하나님 뭐 섬기는 흉내만 낸 거였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오전에 읽은 대로 또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이라는 말을 말했어요.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라, 나를 시험하렴, 내가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는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십일조의 경험을 한 사람이 더러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십일조 안 했더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느 날 깨닫고 십일조를 했는데, 안 할 때보다, 십일조를 안 해도 늘 어려웠었는데 안 할 때보다 십일조를 하니까 더 여유롭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말들을 간혹 들어봅니다. 십일조 안 했더니 오히려 큰 손실을 받고.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곡식이 잘 돼도 황충이,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득은 잘 있는데 사고가 나서 가서 지출이, 또 엉뚱한 지출들이 생기고 병원에 갖다 주고, 또 사고가 나서 사고 수습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해서 병 나가듯이 이런저런 지출이 있으면은 그것은 또 잘 이유 없지. 그렇게 그런 거와 비슷하겠지. 떨어지지 않게 하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부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일조는 엄격한 규정인 동시에 엄격하게 10분의 1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십일조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살던 어디 그 동네에 거기에 초등학교 거기에 수의를 하시는가 관리를 하시는 분 보니까 그분은 매돈까지 십일조를 해서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도 참 엄격하게 합니다. 십일조를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좀 들었는데, 말을 매돈까지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지 한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전 지금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의 결론은 그런 것은 아닌데 십일조를 엄격한 구약의 법으로 보면 맞습니다. 엄격한 규정인 동시에 복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물질적 복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십일조뿐 아니라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죠. 첫 열매로, 첫 열매는 십일조하고는 꼭 상관이 없죠. 첫 열매로, 그것은 정성의 문제이겠죠.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지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뭐가 경건이가 하나님 경외하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일 터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생의 약속은 물론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일 것이고, 금생의 약속이라는 것이 지금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늘 넉넉히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몸의 건강, 경제의 필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한 약속도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 신약시대의 십일조 생활이 신자의 의무인가? 의무인가? 예수께서는 십일조에 대해 따로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시지만은 십일조 생활을 힘쓰라, 구약의 십일조 생활 꼭 잘 지켜라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단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교훈을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에 십일조를 드리되,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모든 채소들이나 모든 그들의 그런 소득 중에서 정확하게 십일조를 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리되, 그것은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바리새인들이 십일조 규례는 잘 지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더 중요한 바,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구약 시대니까, 아직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율법 지키라고, 율법 잘 지키라.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십일조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지키고 십일조도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주께서는 십일조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나 십일조 같은 종교적 형식보다 의와 인과 신, 의는 알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 또 인이라는 것은 긍휼, 선함이죠. 인자함, 긍휼과 또 신, 신은 믿음 아닙니까? 신실함, 믿음 혹은 충성.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반듯한 것이 중요하고, 또 착한 것이, 마음이 인자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저 사람 마음이 참 착해 마음가짐이 착한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진실한 것, 신실,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직해,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일조 안만 잘해도 그 사람 보면 아유 거짓말, 저 사람 참 거짓말 잘해,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정직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면 이렇게 하고 불리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 그렇게. 아유 저 사람 마음가짐이 착하지 않아. 얼마나 이기적인지 욕심은 꽉 차 있고 저 사람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11조 안 받으면 100번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원하신다. 그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외에는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11조가 만일 이것이 도덕법이라면 제가 의식법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의식법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는 뜻이겠구나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11조가 도덕법이라면 사도들의 서신에서 반드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11조도 꼭 해라. 그 많은 사도들의 서신의 교훈 속에서 11조 교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도덕법이라면 말이죠. 사도들은 서신에서 11조를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헌금의 기준이 뭐냐? 구약의 헌금의 기준은 분명히 소득의 11조, 첫 열매, 그 다음에 헌물, 감사헌금들. 이것이 기준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헌금의 기준이 뭐냐?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뒤져봐도 사도들의 서신 중 서신들을 많이 연구해서 윤리, 기독교 윤리의 그런 체계를 잡아보려고 내가 계속 읽어서 봐도 신약 성경은 11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오늘 읽은 아까 고린도후서 8장 7절은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그 구절이 기준이에요. 기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아마 헌금 8장에서 헌금에 대한 내용이 12가지 나오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12가지 내용. 또 9장에도 8가지의 내용은 예. 헌금에 대한 헌금의 논문과 같아요. 8장 9장은 제가 강의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8장 9장의 내용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8장에 12가지 9장에 8가지 합치면 20가지 됩니까? 20가지의 헌금에 대한 자세히 헌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구절이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풍성하게 하라. 이 은혜에도 헌금을 은혜라고 말했어요. 일대의 헌금의 8장에 보면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헌금하지 못합니다. 헌금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한 렙돈, 두 렙돈 얘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은 풍성한 헌금을 신약성경이 가르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8장 9장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헌금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만한 일이며 그래요. 헌금을 소원한다고 나도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헌금은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죄송해요. 말이 너무 쉽게 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거지 동냥하듯이, 예, 하나님 좀 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제가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을까 말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헌금은 즐거움으로 하고 풍성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들을 사랑함의 증거다 등의 내용이 8장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있어요. 네? 믿음도 있고 또 말도 그래도 잘하고 또 지식이 있고 간절함도 있고 바울이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잘 듣고 회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풍성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곧 헌금의 은혜에도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이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고 마게도니아 교회인 데살로니카나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이야기를 듣고 아가야 교회도 열심히 했다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그들이 넘치게 그렇게 헌금을 했다 그런 말을 여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하라 그런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풍성하다는 말이 뭐냐? 풍성한 것은 아무리 봐도 11조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11조 이상. 그래서 제가 의식법의 성취는 위축된 축소된 성취가 아니고 풍성하게 이루어진 성취다 그런 얘기를 이루어졌다. 절기도 안식일 오늘날 안식일 지킬 것도 없다. 안식일 뭐 오직 신약 시대에 무슨 안식일 율법이 그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지킬 것이 없다. 그래요, 맞아요. 완성됐어요. 그러나 축소된 완성이 아니라 풍성한 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내 날 전체가 오늘날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전체가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의 전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이상이다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법에 매여서 내가 10분의 1 안 하면 큰일 난다 죄 짓는다 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법에서는 자유함을 이미 주셨지만은 주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 그 이상을 11조도 12조도 아니 그 이상도 주의 영광을 위하면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온 몸 전체를 생애 전체를 젊음 전체를 주를 위해서 바치는데 11조가 무엇입니까? 그럼 별거? 아니, 거기에 보면 별거 아니죠. 생애 전체가 들어가면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것이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닐 그런 의미입니다. 11조 규례는 구약의 율법들 중 의식법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법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소된 방식, 위축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고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신약 성도는 그의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과 그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그런 깨달음이 맨 밑바탕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와, 그것을 신약 성도들은 깨닫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응답했고 여러분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실상 돈은 하나님처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자 택일하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택하는 사람은 가라. 돈을 택해서 가라. 돈이 너에게 영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것을 준다면 돈으로 가라. 돈을 신으로 섬기고 가라. 그러나 가서 아마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보장이시고 보증이시고 또 우리의 행복이시고 기쁨이시고 나의 모든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면 참 곤란하겠죠. 사도 바울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에 떨어지고 멸망에 이른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늘에 택배기사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것은 전도와 구제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교회에다가 헌금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교회 속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물론 믿는 자이지만은 마치 이런 설교를 하면 나한테 많이 보내시오, 내가 부자 되게 하시오 그런 말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을 드려 무엇이든지 주에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일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부족하지만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여러분이 그 일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재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서 살아야 한다, 사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검소하고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력을 위해서 먹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도와 구제를 위해 힘써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진다면,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돈은 방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는 돈에 대한 바른 관념, 바른 생각을 가진다면 십일조와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이 세상의 것들이나 육신의 쾌락이 헛됨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욕심을 품으면 십일조와 헌금에 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거리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가장 설교하기 싫어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안 했을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 설교하면 예,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십일조의 설교도 별로 오늘은 이상하게 오전에도 십일조 얘기가 나오고 오후에도 또 십일조 얘기가 나와서 예, 그래서 큰일 났다. 예. 목사가 이제 11조 하라고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오후에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11조 이상이라고 말했지만 11조에서는 자유하다는 말도 제가 하려고 해서 11조는 의식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식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목사들도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만일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이라면 신약성경 사도들의 서신에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식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절기와 함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식법이라면 도덕법이라면 영속적이겠지만은 의식법이라면 신약시대에 유효하다기보다 그 도덕적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폐지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의식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십일조 규례는 신약시대에는 폐지된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 계명과 성수일 문제에서 생각한 대로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시 말하지만 축소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예, 십일조도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그러나 이제는 십일조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완성되었다고, 그래서 십일조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성하게 신약성경의 원리인 풍성하게 드린, 풍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11조 이상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성경이 보이는 최소한의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와 첫 열매와 헌물, 그건 구약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 성도보다는 우리가 능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약에는 예표적이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도 그만큼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아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구약 성도보다 못하게 살지 말고 그 이상으로 살자.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를 헌신하자. 11조 이상을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자. 11조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드리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한국의 두 기둥과 같은 분인데 교리는 박형용 박사님이 교리 체계를 정리했고 박윤선 박사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성경 주석을 그래도 그 황무지와 같은 우리 한국 땅에서 그 주석을 평생 연구를 하면서 그는 열심히 주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박윤선 주석이라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목사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설교 자료도 되고 성경 공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주석 163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11조 헌금을 법죄화할 것은 아니고 법제화할 것은 아니고 그 이상 헌금이나 비록 그 이하 헌금도 감심으로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은 11조도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드리는 사람은 당신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드린다 하더라도 정성껏 드리는 것은 다 귀한 헌금이라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런 말이겠죠. 권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11조 이상을 바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11조 이상을. 그것이 신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헌금의 원리, 헌금의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신약성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신약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구약성경의 명령이며 모범인 11조 이상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작은 표시입니다. 주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헌금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재정적인 그런 기초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는 11조의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정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고 또 물질적인 유여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제도 주님 절기와 11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정리해서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종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이 완성됨으로 자유함을 어느 정도 누려서 신약 성경은 11조를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은 풍성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11조 이상의 정신이 있다고 이해하며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모범을 따라서 소득의 11조 이상을 즐거이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도 표시되고 땅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도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